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집중하고 마음은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인이자 수필가인 손옥경 씨가 월간 잡지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실었던 감사촌과 불평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었는데 불평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평불만이었고 무엇이든지 근심을 했으며 매사에 습관적으로 분노하였습니다. 또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나 이 일이 잘못돼서 다시 나쁜 일로 바뀌지는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불평촌 사람들 그들에게선 거의 본능적으로 불평과 불만, 근심의 모습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이 불평촌 그 동네였고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평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촌이라는 이 비극적인 삶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반면에 강 건너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 또 시련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감사의 농도는 더욱더 짙어졌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해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해요.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해요. 겨울에는 나뭇가지는 앙상하지만 그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좌우간 감사촌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왔다가 감사촌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촌 사람들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이 불평촌 사람도 감사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열심히 감사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 불평촌 사람이 자기 사는 곳으로 다시 불평촌으로 돌아왔는데 자, 불평촌에 돌아온 이 사람 감사촌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배워서 불평촌에 돌아온 이 사람, 불평촌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불만, 무슨 일이든지 근심 걱정, 날마다 불평하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시죠?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본 것도 없이 생기는 것도 없이 괜시리 하루 종일 실컷 감사만 하고 왔네. 에이 신경질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불평촌에서는요 감사하는 모습조차 불평의 조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특별한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2015년 올 한 해 동안 감사촌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촌에서 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감사촌이었던 불평촌이었던 앞으로의 삶은 반드시 감사촌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촌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감사촌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한 지금까지 불평촌에서 살아오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이사하셔야 됩니다. 불평촌을 떠나서 감사촌으로 이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감사촌 사람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삶이 감사촌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비결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일어난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이 감사촌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죠?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확률로 따지면 10명 중에 한 명,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 중 유일하게 감사한 그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바뀐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머지 9명,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나머지 9명, 자기 몸이 깨끗하게 바뀐 거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본문 14절을 보셔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10명 다, 10명 모두 다 고침받았고 10명 모두 다 자기 몸이 깨끗하게 바뀐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이 똑같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똑같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고침받은 10명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지 않은 9명과 감사한 한 명,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고, 감사한 한 명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죠. 한 사람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하워드 마샬 교수는요,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과 감사한 한 명의 차이는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사하지 않은 9명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고, 낫긴 낫어요. 고침 받긴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나았다는 거, 그게 다예요. 반면에 감사한 한 명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치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감사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불행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게 되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TV에서 들었던 간증인데요. 간증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동태가 천사여 라는 제목의 간증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북구 달동네 판자촌에 사는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아침에 헌금 대신 동태 다섯 마리를 바치려고 머리에 이고 갔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머리를 강목으로 얻어맞고 동태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님의 자녀 다섯 오남매가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어머니 곁에서 오남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처지경이 될 때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거야? 동태만 챙기셨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어머니를 교회에 원당하게 합시다. 신앙이 없는 오남매는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할머니 집사님이 깨어나셨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 집사님, 잘 들으셔요?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태가 천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태가 천사여. 동태가 천사라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오남매, 혹시 어머니가 강목에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동태가 천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정신을 차리라는 이 자녀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태가 천사요. 계속해서 기도하던 이 할머니 집사님, 잠시 후에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동태 다섯 마리가 나 대신 강목을 맞아주어서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으니 그래서 동태가 천사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내 자식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 동태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우리 찬양대는 공감이 됐다고 믿고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자를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태가 천사요. 안 하신 분 두 분 계신데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태가 천사요. 집에 가셔갖고 동태가 천사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아니 들으셔요. 끝까지. 그 뒤에 동태가 천사여. 그 뒤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각자의 삶의 모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올바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감사촌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등에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 중 감사하지 않은 9명과 감사한 10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바로 저기 있죠? 16절 맨 마지막에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표현이. 여러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성경은 왜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명에 대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조차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째서 나머지 9명은 감사의 표현이 없다는 말이냐?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 없는 9명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겨나요. 굳이 꼭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강조하셔야만 됐을까? 9명과 1명을 비교하면서 9명은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냐고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치 엎드려 절받기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조금 죄송한데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그마 예수님 쪄잔하시게 꼭 그렇게 티를 내셔야만 됐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가졌던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은요, 1950년 해리 할로라는 미국 위스콘신대 심리학자가 실험한 소위 가짜 원숭이 실험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것은 해리 할로가 만든 두 개의 가짜 어미 원숭이 모형입니다. 1950년대니까 아무래도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볼품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가짜 어미, 저게 원숭이에요. 원숭이 모형. 가짜 원숭이 앞에, 가짜 어미 원숭이 앞에 이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놓습니다. 두 개의 가짜 원숭이 중에 하나는 새끼 원숭이가 좋아하는 우유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다른 하나에는 우유는 나오지 않고 대신 철사 위에, 철사로 만들었거든요, 모형을. 철사 위에다가 담요를 씌워놨는데 새끼 원숭이, 이 두 개의 가짜 어미 원숭이 중에 어떤 쪽을 택했을까요?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왼쪽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우유가 나오지 않는 오른쪽을 택했을까요? 결과는? 방송실 다음 화면 주세요. 예, 새끼 원숭이는 우유가 나오지 않는 오른쪽을 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가 고팠던 새끼 원숭이 처음에는 잠깐 왼쪽으로 가서 우유를 먹었는데 그 다음엔 바로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이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해리 할로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랑의 본질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해리 할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안정감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관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존 볼비라는 이 영국의 심리학자도 이 비슷한 시기, 해리 알로와 비슷한 시기에 해리 알로와 같은 유형의 이론인 애착 이론, 애착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애착 이론은 원래 처음에는 유아들, 어린아이들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나중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 됐습니다. 애착 이론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등 많은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애착 이론의 핵심이 뭐냐? 부모와 자녀 간의 애착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자녀는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녀의 미래 행복 지수 역시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예. 이와 같은 애착 이론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애착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수록,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시는 원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애착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강조하시는 이유, 감사의 표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들의 애착관계가 올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착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강조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이 감사의 메시지 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만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하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날마다 불평촌의 삶이 아닌 감사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밀착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